저는 기도는 저희의 그 간절함의 한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또 저희 편에서는 간절한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들으신 예를 보면은 바로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이 아주 순수했던 여인이었어요. 너무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괴롭고 슬픈 나머지 하나님께 매일 꾸준히 간절히 기도했을 때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었고요. 또 히스기야 왕의 예를 보면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려고 경고하고 항복을 주장했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산헤립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바로 그 군사와 함께 군사들은 그 전날 밤 천사들을 불러서 다 송장이 되게 했고 산헤립은 집에 돌아와서 자기 두 아들에게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정말 간절함의 한 증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정말 그피 흘리는 고통과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엄숙한 그 시간 속에서 정말 그 인간적으로 무거운 짐을 벗기를 하나님께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지금 당장의 어떤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어떤 죽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앞에 산헤립이 쳐들어오는 건 아니죠. 저희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의 완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받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매일의 그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기도의 정의와 또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다 나왔죠. 사실 이제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고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끊어지면 당연히 우리의 영이 죽고 또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매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의 영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네.
싶은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지금
네.
이렇게 좀 들으면서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지금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얻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면 주님의 그 지존하신 그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먼저 우리 자신을 겸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어도 하나님 앞에서 삶 속에서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혹 흠과 점이 있지 않은가 그분의 그 밝은 빛 앞에 자기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실제적인 생명의 교통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서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매일매일 그 임재 앞에 나가는 경험이 있어야지 이 타락하고 이 내적으로 우리의 죄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죄성과 또한 바깥에서 오는 유혹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거든요. 아까 형제님 참 너무 절절하게 잘 표현해 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왜 시험에 넘어지느냐?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그죠? 유혹이 올때 우리가 곧바로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분께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면 절대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뭘 우리는 잃어버리냐? 그 순간에 기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우리의 그 위경 중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강력한 하늘의 능력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늘의 그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도를 할때 사실 가장 좋은 기도의 모범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인데요. 예전 교회에서 주기도문 좀 많이 외워보셨죠?
많이 왔죠.
네.
뭐 예배 끝날 때마다.
네, 끝날 때마다. 근데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이 주기도문의 그 구절 중에서 정말 감동적으로 은혜 받은 그런 구절이 있다면 함께 좀 나눠 주시죠.
예, 그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셨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몇 개월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제자들의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이제 가르치셨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주기도문을 계속 이렇게 예배 시 때마다 외우고 그걸로 이제 기도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지금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왜그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물어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기도의 본으로 이렇게 예시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제 많은 교회들이 계속 예배 시간에 의문을 이렇게 천주교에서 왜 이렇게 기도문 외우듯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죠. 근데 저희는 그 주기도문을 경험적으로 우리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리고 주기도문 안에 있는 그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더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 사실 자체를 다 받아들이잖아요. 저는 그 주기도문에서 특별히 첫째 대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게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아버지는 나를 낳아야지 내가 자식으로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죄 가운데 있던 저를 그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낳아주셨고 내가 그분이 아버지인 걸 알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지키시고 키우시고 양육하시며 또 앞으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제가 그걸 이제는 좀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로마서에 보면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 얼마나 기쁘면 그 로마서 8장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렇게 나갈 때그 한마디가 정말 가슴 깊이 다가오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죠. 그죠? 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참 살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저도 참이 주기도문 할때 이전에 교회에서 참 불만이 많았죠. 왜냐하면은 예배 때 주기도문을 마치 그렇게 이제 폐회식으로 하는 거는 뭐 항상 이렇게 어떤 절차상으로 하는 건데 어떤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회의를 하고 난 데도 자 그럼 주기도문하고 마치고 식사를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폐회하는 어떤 하나의 이렇게 뭐 종을 친다든지 선언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는 그 안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정말 소중한 기도인데 그렇게 가볍게 취급되고 그렇게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이전에나 하여튼 그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 어떤 구절 때문에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 때문에 정말 이 기도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을 저도 방금 우리 성교사님 말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구절을 참 이렇게 간혹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그 구절을 할 때 눈물이 이렇게 핑 도는 그런 게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오겠다는 그런 약속도 있지만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고 세상의 고아처럼 살고 있는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이 자체는 엄청난 위로와 또 힘이 되고 세상에서 흔히 그러잖아요. 비빌 언덕이 없을 때는 참 그렇게 쓸쓸함을 느끼는데 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살아있고 영원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아버지가 정말 이 부를 수 있다는 이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할 때 그 아버지의 그 인자심 따뜻함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우르르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가져요.
네.
네. 네, 저는 지금 주기도문이 아니라 내 기도문이라고 하나 작성해봤는데 잘 읽어볼게요. 주기도문이 아니라 내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이름을 좀 명예롭게 해주옵시고 나의 나라니까 내 사업, 내 자산이 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있는 내 품은 이 뜻들이 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오늘날이 아니라 내일 모레까지 아니면 3년, 5년 아니 은퇴 후까지 평생 보장될 양식과 재산을 보장하여 주시고 나에게 해코지한 저 사람들 좀 보험 좀 받게 해주십시오. 내 기도문이라고 좀 작성을 해봤는데
네. 아 직접 작성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했던 기도문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일종의 표현인데 주님의 기도문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됐던 나의 기도문이었다. 그리고 또 오늘날 기복 신앙에 물든 교회에서 또 이런 기도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생각해서 이제 만들어 본 건데 그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그 산상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이렇게 처음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시면서 기도의 본을 딱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기도문은 뭐였냐면 지금 제가 발표한 내 기도문과 정반대였어요.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뜻이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저 같은 경우 평생 보장될 연금 보면 뭐 로또를 막 해달라 이왕 주실 거면 평생 보장될 재산을 주시옵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은 이제 딱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저는 주기도문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굉장히 마음에 왔나요. 왜 하나님 아들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신성을 활용하시고 그리스도이신 그분께서 다 이기실 수 있을 텐데 왜 시험에 들지 않게 달라고 기도를 했을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다 이기실 수 있는 분인데 마귀 같은 거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로 처치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시험에 들지 않게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을까? 본인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전 그 부분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제 신앙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바로 그런 의미구나 라는 걸 좀 느껴요. 그냥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신앙의 어떤 단계, 성화 과정인 것 같은데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 안에서 살면서 삶이 더 어떻게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더 자신만만해지고 더 이렇게 뭐 어떤 근심 걱정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진리를 따르는 삶을 하는 그 순간부터 끝까지 이 삶의 그 근심과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과 영적 싸움이 배가가 되더라고요. 산 넘어 산이요. 더 네? 이거 너무 또 저런 문제가 부딪히고 아 예수님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지 알겠다.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진짜 기도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요즘 기도하는 기도점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좀 살 수 있는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게 제가 뭐 영적으로 많이 뭐 무너지고 뭐 약해지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제 삶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화의 과정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걸 제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기도도 하지만 그 요즘에는 이제 기도 제목이 약간 바뀐 거예요. 뭐 옛날에는 아니 뭐 우리의 사업이 이렇게 돼서 뭐 변화시키고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저 사람도 변화시키고 이걸 풍성케 하시고 뒤엎으시고 개혁시키시고 이런 기도를 이제 하다가 물론 그런 기도는 꾸준히 하죠. 근데 이게 계속 진리 안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들어갈수록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냐면 주님 제발 오늘 하루를 버티고 오늘 하루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지 알겠다. 바로 그게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성화되고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포인트구나. 매일매일 순간에서 영적인 싸움, 굴복, 그런 자기의 그런 포기.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간절함. 거기에 이제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네요. 이 주님의 기도는 정말 우리의 삶의 진짜 모범으로 삼아야 될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주 귀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생각입니다. 네.
주기도문 생각하면 예전에 예배 마지막 순간에 주기도문을 이제 외우고 그다음에 예배가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 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예배가 네. 끝나는구나.
그래서 예배 끝나니까.
네. 그렇게 하고 정말 이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정말 예수님의 그 사상과 그 마음과 그런 것을 저희가 깨닫기도 전에 그냥 외우기 바빴는데 주기도문을 이렇게 깊이 있게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으로 저희에게 주신 정말 저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기도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거기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육신의 떡이나 빵을 그 의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게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조금 후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떡이나 빵을 의미하는 거가 아니고 이것은 저희 영혼을 위한 신령한 양식, 즉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일매일 저희와 같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한꺼번에 많이 얻었다가 며칠 쓰고 또 얻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생명의 양식이 저에게 필요하다, 매일매일 구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구절이 아닌가 싶네요.
네.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구절들을 나눠주셨는데요. 뭐 다 이야기하셨지만 저도 이 주기도문을 의미를 잘 모르고 외울 때는 참 그냥 뭐 어떤 예배 끝나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의미를 아니까 와 진짜 예수님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주기도문을 외울 때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말 그 주기도문대로 그 뜻대로 뜻을 알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형식적인 외움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주기도문의 의미를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깊이 새겨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사해 주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 내용을 참 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사실 저는 어떤 뭐 저에게 잘못하는 친구나 또 원수나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어떤 때는 용서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떤 때 아주 좀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 어머니랑 지금 제가 사이가 어쩔 때는 안 좋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랑 이렇게 딱 부딪히고 나면 아 어머니 왜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머니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외울 수가 없잖아요. 제 죄를 사해주지 못하니 사함받지 못하니까.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아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 제 자신의 죄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에게 어떤 잘못을 뭐 또 저에게 굳이 저만 잘못한 게 아니 그분이 저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그분을 용서 못한다는 건 참 말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아 또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뭐야 제가 용서하는 것 자체도 부끄러울 정도 제 자신이 너무 죄되니까 참 이 기도가 매 순간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 좀 돼야 그 얘기를 하니까 네. 제가 말씀을 하나 적어온 게 있는데 네. 서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 기도할 때입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 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용서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주님 앞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듣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명시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라고 할지라도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기도는 하늘에서 떨어져 버려요. 왜?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죠. 만약에 용서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용서받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겠죠. 네,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좀 사실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 모세가 그 아말렉군이 여호수아와 싸울 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혼자서 기도하기 너무 힘드니까 네. 아론과 훌이 이렇게 받쳐주면서 그 기도를 하는 장면을 통해서 기도가 결국 손이 내려오면은 그 여호수아 군이 아말렉한테 전쟁에서 패해버리고 다시 손이 올라가면 그 전쟁에서 이긴 걸 보면은 결국 모든 싸움의 그 승패의 원인은 권언은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근데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도 있지만은 결국은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또 그 기도에 우리가 합당한 죄의 권세를 이기고 또 죄를 이겨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내가 그동안에 습관적으로 가진 그 죄의 습성들 버리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영원히 그 죄와 상관없이 죄가 도말되는 그런 경험 속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필요할 때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라고 얘기하고 이 구절을 통해서 볼 때 아,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듯이 우리는 대속죄일의 어떤 그런 시기에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그 대속죄일 때 그들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기도할 때 그들이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자기를 돌아봤다 그랬거든요. 그동안에 1년의 모든 죄를 다 속하고 끝내긴 그런 시점에서 그걸 볼 때에 아,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어떤 구절을 가르칠 때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마지막 사업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될지를 제가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어떤 그 제목을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한마디 한마디 하나하나 어떤 마음을 품고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엄숙하고 아까 전에 우리 성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있다는 그 임재 앞에 있다는 그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마음 하나 우리가 드리는 한마디 단어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양되어 갈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정말 엄숙한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매일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뭐든지 그 기도하면 믿고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해라 그럼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 우리가 뭐 무조건 뭐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의 뜻대로 뭐 구하면 다 주시겠냐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 이제 또 성경에 계속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단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내 뜻이 너희 속에 있을 때 내 뜻과 너희 뜻이 일치될 때 그때 구하라. 그럼 뭐든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네, 이런 잘못 구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 1서 3장 21절 2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또 요한 1서에서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 그에게서 기도한 바를 받는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요한 1서 5장 14절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도의 원칙을 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고 구하라 그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고 구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행하는 가운데서 담대함을 받아서 그렇게 구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기도가 상납돼서 기도가 이루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가 무엇이냐? 일단 우리 삶이 철저히 깨지고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라. 지금 그게 기도의 어떤 본질이 아니냐? 기도와 우리의 순종하는 삶은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삶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도는 진짜 아까 초등도 얘기를 했지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뜻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되는 반드시 필요한 게 기도다 라는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 기도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실 조금 아까 형제님이 요한복음 15장 얘기했는데 그 1절에서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이렇게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생명과 자양분을 받아서 포도나무와 이렇게 일치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가 잘라서 버려진다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조금 아까 그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냥 이루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가 뭐냐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완전한 연합 안에 이루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100% 주님께서 응답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실제적인 그런 생명의 관계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기도는 100% 하나님께로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상은 오순절 때 보면은 제자들이 그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낮추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때 이른비가 내렸었잖아요. 성령이. 그러고 나서 어땠어요? 그들을 통해서 파워가 나타났어요. 그들이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손을 얹으면 병자들이 나왔죠. 이제 아마 머지않아서 누진비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주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누진비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누진비를 우리에게 내리실 것이고 사도시대 때 나타났던 그 동일한 역사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기도하면은 머릿속에 항상 맴도는 기도가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 그 기도가 특별히 더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남는데요. 그 당시 그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다 엘리야가 불러 모으죠. 불러 모아서 두 송아지를 각을 떠서 각각 나무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각자의 신을 불러서 어느 신이 응답하는지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공표를 해요. 그랬을 때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정말 바알의 이름을 수없이 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고 계속 응답이 없으니까 그 쌓은 단위에서 정말 춤도 추고 뛰어놀았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칼과 창으로 내 몸을 상하면서까지 그들에겐 간절함의 표현이었겠죠. 그렇게까지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아무 응답이 없다가 이제 엘리야가 앞에 나아가서 단 한마디 조용하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을 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웠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보고 바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하는 그 기도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큰 소리로 외치고 또 내 몸을 상하게 할지라도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과 합한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하는 그 기도는 단 한마디의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신다는 그런 교훈을 제가 이 갈멜산 엘리야의 기도에서 얻었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15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날 버려도 항상 옆에서 떠나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또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외로울 때나 곁을 떠나지 않고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를 위해 여러분은 목숨까지 내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진실된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친구 되신 예수님과 어떤 형식을 따져서 기도를 꼭 하는 뭐 이런 거 말고 날마다 생활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오늘도 순간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성경의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